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3,080만 명을 넘어서면서 빠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일 현재 680만 명으로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한 남서부와 중서부에서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16일부터 4일간 모터사이클 축제가 열려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축제 기간 중 1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540만 명으로 코로나 환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브라질이 3위로 450만 명이라고 미 존스홉킨스 대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도 미국이 19만 9천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은 13만 6천 명, 인도는 8만 7천 명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18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했습니다.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로 후임자 임명 문제가 미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다음 주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여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인준을 서두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자에 대해서 상원이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불과 6주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차기 대법관은 11월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전화회의를 하고 후임 대법관 지명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국들과 맺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달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와 맺은 합의를 승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오라클 월마트와 진행 중인 매각 협상에 대해서 이 합의를 축복한다며 새로운 회사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2만 5천 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은 오라클과 월마트가 새로운 회사의 지분 20%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상무부는 미국의 앱 플랫폼에서 틱톡 앱 제공을 금지하기로 한 조치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19일과 20일 이틀간 반정부 집회가 열려 군주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방콕 시내 왕궁 옆 차남 루엉 광장 바닥에 태국은 국민들의 것이라는 기념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군주제 개혁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왕실 자문기관인 추밀원으로 행진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태국에서 반정부 집회가 계속 이어졌고 왕실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오래된 금기를 깼습니다. 태국에서는 왕실 모독죄 위반 시 최장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지난 몇 년 중 가장 큰 규모인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시위대는 군주제 개혁과 더불어 프라유트 찬 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24일에는 의회 해산과 헌법 개정을 위해 의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28통이 공개됐습니다. 남북한이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아틀란틱 카운슬과의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점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gone quiet publicly, but there's still lots of work going on. Work going on between ourselves, our allies in the region.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보면요, 이 뭔가 미북 간의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북한 간 그 대화 재개 문제는 지난 7월 1일에 이제 한 두 달간 잠잠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그 15일 발언으로 다시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5일 그 워싱턴의 민간단체죠. 그 애틀랜틱 카운슬하고 그 인터넷으로 대담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북한 문제 관련해 더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많은 노력이 북한, 한국, 일본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그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 뭐 어떤 접촉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모종의 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것은 이제 충분히 그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또 네.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그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미국의 그 국제기구 대표부의 그 제키 월코트 대사의 그 16일 발언인데요. 네. 월코트 대사는 이날 그 미국은 북한의 그 외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한이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결정하고 또 권한 있는 대표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또 인도주의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 이것은 먼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내렸으면은 권한이 있는 낮은 급의 실무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네, 데이비드 스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북한에 대해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걸 이행하면 지금 북한의 문제인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또 홍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과의 전화 기자회견에서 북한 코로나와 수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 건데요.
네.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나선다면 태풍과 홍수 등의 문제를 대처하는 데도 더 좋은 위치에 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북미가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북한의 그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겁니다.
네.
싱가포르 합의는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에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합의인데요. 네 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또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여기다가 미군 유해 발굴 등 네 개인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11일에 이번에는 그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북한에 가는 걸 좀 더 용이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또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국무부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그 책임지는 그 최고의 당국자 중에 한 명인데요.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건 그 부장관이 지난 11일 워싱턴의 그 민간단체죠. 그 전미 북한위원회에서 그 화상으로 그 연설을 했는데요. 아, 여기서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인도적 목적으로 그 북한을 방문하는 그 활동가들에게 아, 복수 방문 특별 여건을 허용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지금 수해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 부디 그 활동가들이 북한을 많이 좀 도와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국무부가 그 북한과 그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고 아, 네.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역시 그 비건 부장관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과 그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 대화에 뭐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미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북한 미국에게 모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그 대화 재개 신호를 일종의 다시 한번 평양에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폼페오 국무장관 또 비건 부장관 또 앞서 그 스티렐 차관보까지 이렇게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배경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 북한에 대한 그 잇따라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다음 달 10일에 북한이 그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아, 이런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그 대선 전까지 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 아,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그 수해 복구 또 코로나 대응 아, 이런 그 지금 급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화 제의에 촉구할 이런 것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그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 제의를 하지만 북한은 대선도 있고 또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선까지는 관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또 미국은 대선 전까지 북한을 다독이면서 상황을 관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네. 뭐 또 이미 북미 정상이 뭐 세 번이나 만났고 그런 만큼 추가로 뭐 또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이런 관측도 뭐 꾸준히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시사해서 과연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연관돼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김여정 제1부부장 자취를 좀 감췄어요. 이런 걸 일종의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지금 그 미국과 북한이 그 물밑에서 이제 모종의 접촉이 있지 않냐 이런 과 관련된 일종의 그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금 뭐 북한의 2인자 수를 드는 상당히 실세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오빠죠. 오빠의 그 현지 지도나 회의에 자주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의 그 언론을 보면 7월 27일 북한에 이제 노병대회라는 것이 열렸는데 여기 참석을 끝으로 더 이상 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50일가량 이제 그 자취를 감춘 건데요. 또 김여정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그 미국을 담당하는 그 리성곤 외무상이나 최선희 등 외교라인이 일제 무슨 담화도 내놓지 않고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뭐 마쿠에서 뭔가 좀 뭐 미국과 북한이 접촉 어떤 대화, 신호 이런 것을 주고받지 않느냐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언론들을 보면은 또 미국과 북한이 악토버 서프라이즈, 10월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것 같다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11월 대선 한 달 전에 있을 수 있는 악토버 서프라이즈 이게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대선 전 10월 달에 판세를 흔들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 October Surprise, 10월의 이변 이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아, 1972년 대선 때 공화당의 닉슨하고 민주당의 맥거번이 경쟁을 했는데요. 이때 네. 닉슨 측에서 베트남 전쟁 종전설을 주장하면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대선 막판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10월의 이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올해 대선에서도 이 10월의 서프라이즈, 아,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아, 10월 달에 모종의 빅 이벤트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아, 트럼프 대통령이 아, 선거 열세를 뒤집기 위해서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런 그 지적들이 한 7월경부터 꾸준히 나오는데요. 아,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 지금 시기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아서 과연 아,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을지 아, 이것도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 기자,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두고 미국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좀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민주당의 그 조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한 5%까지 밀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미국과 북한이 뭔가 좀 뭘 좀 내놓으면은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수해 또 태풍을 세 개나 맞아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아 지난 10년간 뭐 미국과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을 한다 그랬지만 뭐 해놓은 게 없고 지금 계속 아, 제재 계속되고 있고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좀 미국과 뭐 그 접촉 대화를 재개해서 인도적 지원도 좀 받고 또 제재도 좀 풀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좀 주민들에게 주면은 아 이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 기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세 차례나 만난 만큼 또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 뭐 없을 거다 이런 가능성을 또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북 간의 협상이 탑다운 방식, 즉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양측 지도자들이 결정하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아,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의 이변이 깜짝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네. 아, 북한 이슈가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가 아닌데다가 아, 시기적으로도 지금 아, 준비할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힘들 걸로 보입니다. 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북한 역시 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현재로서 관망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그 판단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하지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막판에 어떤 결단에 의해서 뭐 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00%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고 이것도 네. 역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핵심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하고 또 미국은 그 어떤 상응 조치를 하느냐 이건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북한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그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범위 부분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고 또 미국에서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떤 보상, 즉 제재 완화든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이든 어떤 것들을 제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이제 그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뭐 북한은 일단 비핵화 범위로 영변 핵시설을 우선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괄 타결, 이른바 빅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얼마나 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을 보일지 또 미국이 제재 해제 등 포괄적 안전보장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고 이걸 또 어떻게 서로 주고받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양측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양측의 어떤 물밑 접촉이든 또 옥토버 서프라이즈든 실무 협상이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였던 것 같은데 일본 언론 보도 중에 그 미국 연락소 사무소 설치가 뭐 언급된 적이 있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네, 굳이 연결을 시켜본다면은 이제 다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지난 8월에 일본 교도 통신이 이제 평양과 워싱턴에 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뭔가의 그 뉴스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락사무소 이런 문제가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는데 그 뒤로 뭐 미국에서는 어떤 이와 관련된 그 확인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가운데 김여정 제1부 부장의 그 미국 워싱턴 방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그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여정이 5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서 김여정이 비밀리에 대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특히 이 김여정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아니냐 뭐 이런 그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김여정이 지난 7월에 담화를 내면서 미북 정상회담 같은 일은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행사를 담은 DVD를 받고 싶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예. 대미 접촉 의사를 드러낸 것도 아마 그 김여정이 그 대미 협상을 준비하면서 워싱턴 방문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서를 제공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김여정은 2018년에 한국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때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김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최근에는 뭐 2인자로서 위임 통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만일 워싱턴을 방문한다면 그야말로 그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입지를 탄탄하게 굳힐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김여정의 방문이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부편집장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28통이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언론인이죠. 그 밥 우드워드가 최근 출판한 책 그 경로를 출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이제 친서가 공개됐는데요.
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28통의 그 친서입니다. 처음 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그 보냈는데요. 상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단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언젠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상당히 정중한 친서를 보냈는데요. 친애하는 각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큰 위협을 이루기 위해 당신과 그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친서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서한이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그 정상회담 취소 편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편지는 이번에 나온 책에서 처음 공개된 건 아니고요. 예. 당시에 이미 공개가 됐던 편지입니다. 아, 지금 이 시점에 당신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쓰면서 아, 북한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위대한 번영을 이룰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정상회담 취소 이후로 아, 북한의 최신 성명에 담긴 굉장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아,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그 외교적 예의를 모두 갖췄는데요. 김정은에게 각하 아, 이런 호칭도 사용을 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을 공개한 뒤에 트위터를 통해서 아, 애석하게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쓰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에 다시 아, 입장을 바꿔서 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아, 이어서 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극적으로 그때 다시 정상회담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이후에 친서 교환이 잦아진 겁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 2018년 6월 12일 날이죠. 그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후에 보면 그 친서 교환이 상당히 그 잦아졌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 6월 15일 날과 7월 3일 연달아 이제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 보냈고요. 또 네. 김정은 위원장도 7월 30일, 8월 12일 이렇게 친서를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는 이제 김 위원장이 비핵화 내용을 담은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 우리는 단계적 방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예. 의미 있는 절차를 밟아가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른바 아, 단계적 방식, 아, 거기에 행동 대 행동, 아,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또 위성발사구역의 그 핵무기 시설의 완전 폐쇄, 핵물질 생산 시설의 돌이킬 수 없는 폐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 결국은 이런 그 김 위원장의 그 비핵화 조건 또 방식 이런 것들이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가 됐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당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고요. 계속해서 6월 말에 열렸던 그 판문점 회동 또 이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실무회 협상 여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 간의 입장에 좁혀지지 않으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뭐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러브레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에는 좀 냉랭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019년 2월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회담이 결렬되고 이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고 회담이 끝났는데요. 친서가 좀 뜸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좀 주고받는 게 좀 뜸해졌긴 했는데요. 반면에 그 내용은 그리 뭐 냉랭하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0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친서를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6월 12일 날 이틀 뒤에 또 뭐 편지를 보냈는데요. 당신과 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70년 적대 관계를 끝낼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좀 나빠지긴 했지만 친서에서의 관계만큼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친서 28통 가운데 혹시 김 위원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불만을 나타낸 건 없나요?
네, 지난해 보냈던 친서인데요. 네. 미한 연합 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두 나라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무 협상에 앞서서 취소 또는 연기될 걸로 믿었는데 그것이 연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네. 이 훈련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또 누구를 저지하려 하는 것인지 누구를 패배시키고 공격하려는 의도인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준비 훈련의 주요 타겟이 북한군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오해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불쾌하고 이 감정을 트럼프 대통령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 정말 매우 불쾌하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어떤 편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을 하면서 이렇게 솔직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돼서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책을 쓴 우드워드 부편집장은 이 편지의 톤, 이건 굉장히 정중했지만 메시지는 두 정상의 관계가 영원히 식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네.
마치 친구나 연인에게 실망했다고 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밝혀서 김 위원장의 불만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북 정상의 마지막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마지막으로 보낸 친서가 이제 조금 전에 나온 8월 5일 날 보낸 그 친서인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그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그 완전히 중단되지 않아서 불쾌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친서를 보낸 것은 올해 3월에 김정은 위원장에 보낸 건데요. 대개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친서를 공개한 게 북한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북한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미국에서 공개가 됐는데 북한은 아직 뭐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 간에 주고받은 친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통상 외교적인 결례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김 위원장의 친서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2018년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직후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때라서 네. 북한의 반발이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미북 관계가 교착되고 냉각된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각하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쓴 그 김 위원장의 친서가 공개된 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썩 그 유쾌한 일은 아닐 텐데요.
네.
아직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무시하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게 바로 이 평양 공동선언입니다. 9.19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행사나 뭐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그 9.19 공동선언 그 2주년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행사, 기념식 이런 건 없었고요. 다만 그 한국에서 그 북한 문제를 그 담당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9.19 그 선언 2주년을 앞두고 한국 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그 통일정책 포럼에서 그 북한 문제 또 남북 관계 관련해서 연설을 했고요. 또 16일 날입니다. 16일 날에는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판문점을 방문해서 남북 관계 중요성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이렇게 그 2주년이 됐지만 아무런 그 기념식 행사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역시 북한이 그 지난 6월에 개성에 있는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상당히 남북 관계가 그 냉각되고 악화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기자 그렇다면 이 9.19 평양 공동 선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먼저 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을 했는데 네. 여기에는 그 비무장지대 DMZ 내 감시 초소를 시범 철수하고 또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중지하며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JSA의 비무장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동해 또 서해선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고요.
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고 또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도적 문제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빨리 개소하고 또 면회소 시설을 복구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또 적십자를 통해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 간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을 추진하고 2032년에 하계올림픽에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는 뭐 추가적인 핵 조치 등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요. 이 공동선언의 맨 마지막에 담겼던 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이것도 담겼었는데 이것 역시 그 굉장한 관심을 모았지만 아직 그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합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실천인데 그 이 평양 9.19 공동선언 이행 여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그 들으신 대로 그 평양 공동선언에는 그 남북 관계 거의 모든 그 문제 또 이행상 이런 것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또 사회 문제로 또 이산가족 상봉 이런 문제까지 다 있는데요. 경제 문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상당히 중시하는 이런 거였는데요. 이런 것은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행되지 못했고요. 정치 쪽도 별 이행이 없고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그 위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행도가 높지 않은 그런 거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북 제재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북한이 응하지 않아서 이것이 그 이행되지 않는 이런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가 나온 그 6월에 있었던 그 개성 그 연락사무소 폭파입니다. 북한이 이것을 폭파해버렸고 남한에 대해서 거의 뭐 군사행동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에 이행을 떠나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냉랭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창린도에서 그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어요. 이 또한 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네, 이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즉각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북한에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그 남북 접경 지역의 작은 섬인데요. 그 해방 직후에는 한국의 영토였지만 6.25 전쟁 당시에 이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끝에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서 북한 땅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에 포 사격의 탄착점, 또 포문의 방향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 창린도가 9.19 군사합의에서 정한 완충 수역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네.
남북은 당시 군사합의를 할 때 육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런 원칙 아래서 육상은 군사 분계선 5km 이내, 또 해상은 완충 수역 내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린도가 바로 이 완충 수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북한이 완충 수역 안에서 포사격 또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합의를 북한이 어겼다. 이것이 한국 국방부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네, 최 기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6월에 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제 6월에 북한이 이제 폭발 했는데요. 분위기가 계속 그 악화되고 그 교착 상태가 된 그런 것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에 있지만 일종국이 북한에다가 만든 일종의 공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네. 연락사무소 같은 그런 건데요. 사실 그 일반적인 그 국제법적인 상식에서 보면 그 대사관이나 남의 나라 그 공관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폭파해버리면 이것은 거의 전쟁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당시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여러 차례 담화를 내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한국을 공격을 했는데 당시 사용했던 그 언어, 표현 이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남조선 것들과는 뭐 상대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는 김정은 위원장을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게 해주고 여러 차례 또 한국 저 북한을 돕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북한이 이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의아한 그런 분위기요. 이런 냉랭한 분위기 남북관계 교착 상황은 그 뒤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미북 관계에 대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언급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 그리고 남북한이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맞은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현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제임스 가필드 하면 흔히 암살당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업적을 남겼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1881년 7월 2일 워싱턴 DC의 한 기차요.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모교 윌리엄스 대학에 연설하러 가기 위해서 대합실에 들어섰다. 이때 한 남자가 가필드 대통령지로 다가서더니 곧 총성이 울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팔을 휘젓던 가필드 대통령. 또 한 발 총성이 울리자 바닥에 쓰러졌는데.
네, 어깨와 등에 총상을 입은 가필드 대통령은 두 달 넘게 누워있다가 결국 9월 1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암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요. 링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가필드 대통령은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나 제임스 가필드는 1831년에 오하이오주 오렌지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두 살도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 환경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희 형제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무를 자르고 농산물을 수확하는 등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요. 좀 더 자라서는 운하에서 배를 끄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푼다는 대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청소부를 일하면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뒤엔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한 대학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난 양손잡이여서 두 손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요. 한 손으로는 라틴어를 쓰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리스어를 쓰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네, 제임스 가필드는 어려서부터 노예제도가 큰 죄악이란 생각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과격한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던 존 브라운을 존경했는데요. 존 브라운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퍼스페리의 연방군 무기 창고를 공격했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인물입니다. 노예제도에 반대했던 가필드는 공화당에 들어가서 오하이오 주의회 상원의원으로 활동했고요.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자원에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었죠. 중령에서 소장으로 진급했고요. 샤일로 전투를 비롯해서 몇몇 중요한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1862년에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는데 당시 31살로 연방 하원의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의원이었습니다. 가필드는 급진파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급진파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려 했고요. 남부연합과 어떤 타협이나 정전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뉴 플로리다 대학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저스터스 다너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가필드는 오하이오주에서 18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떠올랐는데요. 가필드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필드는 무척 똑똑했고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서재 책을 3천 권이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괴테에서부터 셰익스피어, 테네슨까지 아주 다양한 책을 읽었죠. 열심히 일했고요. 연설도 아주 잘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도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에 능숙했고요.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화당은 두 개의 세력이 대결하고 있었는데요. 한쪽은 혼혈, 잡종이란 뜻의 해프브리드란 별명이 붙은 파벌로 메인주 상원의원인 제임스 블레인이 이끌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충실한 일꾼이란 뜻의 스톨월트파라고 했는데요. 뉴욕주 상원의원인 로스코 콩클링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스톨월트파는 1880년 대통령 선거에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을 다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길 바라고 있었지만 해프브리드파는 여기에 반대했는데요. 결국 그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30차례가 넘게 투표가 진행된 끝에 제임스 가필드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1880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상 일반 투표면에서 가장 표차가 적은 선거였다. 당시 선거에서 공화당의 제임스 가필드 후보와 민주당의 윈필드 스콧 행콕 후보의 표차는 겨우 만 표에 불과했는데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가필드 후보의 압승이었다. 두 후보는 각각 19개 주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가필드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가필드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제임스 가필드는 미국 서부의 우편 배달 제도를 둘러싼 비리를 조사하는 등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공화당의 거물 의원 로스코 콩클링의 경쟁 상대를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저스터스 다너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가필드가 윌리엄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했는데요. 뉴욕항 세관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미국 무역량의 대부분이 뉴욕항 세관을 거쳐갔으니까요. 미국 관세 75%가 바로 뉴욕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물이 오갔고 뉴욕항 세관장은 정치인에게 무척 매력적인 자리가 됐습니다. 세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 뉴욕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 스톨월트파를 이끌고 있던 로스코 콩클링이었는데 가필드가 반대파인 해프브리드파의 윌리엄 로버트슨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러자 콩클링이 항의 표시로 상원의원직을 사임했죠. 자신이 다시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거라고 믿었던 건데요. 당시 주의회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했는데 뉴욕주의회가 콩클링을 상원의원으로 선출하길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미 행정부의 수반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 서기에 불과한 건지 이번 문제가 답해줄 겁니다. 미국의 주요 항구들이 행정부 아래 놓이는 건지 아니면 당내 파벌을 이끄는 상원의원의 손 안에 놓는 건지 말입니다.
네, 가필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뉴욕항 세관장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스코 콩클링이 상원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상원이 윌리엄 로버트슨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인준하면서 가필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역사학자 저스터스 다너키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상원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미국 대통령 권위가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요. 특히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되찾게 된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면서 가필드는 지도자다운 위상을 내보이게 됐고요. 대통령이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뉴욕항의 세관장 문제가 일단락되고 대통령의 권위가 강화되면서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한 건데요.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한 찰스 기토는 불만에 가득 찬 역관배, 그러니까 관직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허황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과 같은 자료 역시 기토를 불만에 가득 찬 역관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관직을 나눠주곤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걸 역관제라고 불렀습니다. 기토는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로 임명되길 바랬는데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죠. 기토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치광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고요. 노동자를 위한 간이 시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부인을 몇 시간씩 옷장에 가두는 행동을 하는 등 아주 정신당한 사람이었죠.
찰스 기토는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관직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요. 결국 관직을 얻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사람들은 궁금해하곤 합니다. 만약 그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을 했을까? 또 미국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의문을 갖는데요. 여기서 역사학자 저스터스 다너키 교수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가필드는 대통령직에 대해서 정책 수립가라기보다는 경영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노예 문제에 있어서 가필드는 교육 말고는 별다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흑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경제면에서는 근본이제와 자유방임주의를 믿었죠. 실제로 가필드 대통령이 사망한 뒤인 1882년에 미국이 불황에 빠지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살아있었더라면 과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 점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임스 가필드는 대통령의 권한을 되찾아준 대통령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다너키 교수는 말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된 상태였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1대 대통령인 체스터 아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의 국제 공지 사항입니다.
아로이스 은딘바티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전직 관리로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의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딘바티는 키부예 지방 지소부의 시장으로 있으면서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전란을 피해 지방에 숨어 지내는 피난민들을 수색해 찾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100일간의 폭력 기간 중 이 공격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로 알려진 국제법정은 은딘바티를 인종학살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정부 또 유엔과 국제법정과 협력해 살인범죄에 연루된 은딘바티와 또 이와 연루된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그를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만 달러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만약 은딘바티의 행방이나 은신처를 아신다면 그 정보를 인근 미국 대사관이나 공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방문해 지역 안보 사무실 리저널 시큐리티 어피스를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자 우편으로 미국 전쟁 범죄 보상 프로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wcrp@state.gov입니다. 또는 왓츠앱 1-202-975-546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www.facebook.com/warcrimesrewardsprogram. 트위터 주소는 www.twitter.com/warcrimesreward입니다. 모든 믿을 만한 정보는 조사를 거치며 모든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비밀에 붙여집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국제 공지 사항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